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빚으시고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지으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한 사실이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니가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임을 잘 깨달아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이며 또 근간이 되는 것임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뜻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모든 일이 그 선하신 지혜에 따라 우리를 향하신 무궁한 사랑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임을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사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 앞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잠시 때가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가 아니요 실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 부음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실 그 아름다운 세상의 날이 우리와 예비되었은즉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날을 소망 중에 또 그날을 받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게 하시옵소서.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가 믿음이 없고 또 주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하는 악함이 우리한테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일이 번뇌스럽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말씀의 뜻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싫어하고 짊어지기를 거부함으로 나타난 것임을 저희가 아오매, 주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시고 충만케 하셔서 실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가는 인생의 편안함과 그 기쁨과 자유함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에 담겨있는 모든 죄된 생각들을 주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찬송으로서 또 정결케 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셔서 저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에 비출 때에 참으로 짐지을 만한 더럽고 추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정결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저희 삶이 기쁘고 영혼이 밝고 또 상쾌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체가 곤고하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없나이다. 그것을 이길 힘이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죽게 있사오니,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시원케 하시는 그 신령한 소망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그리하여 또 우리가 오늘 이것이 모인 자리를 통하여 주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뜻을 제가 잘 분별할 때 우리 자신 또한 넉넉히 감당하시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54문을 좀 설명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져서 중간에 멈춘 거로 기억합니다. 54문답을 한번 서로 같이 읽어보죠. 자, 문부터 읽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이 짧은 고백에 교회의 중요한 사실들을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선택의 주체가 하나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 안에서 선택하십니다. 그러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안에서 선택하시되 그 밑에 줄 보면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근데 또 뭐로 되어 있죠? 성신으로, 그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는 결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협동적 단일 사역의 결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제 선택하신 교회를 또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하시는 일들이 선택자를 불러 모으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러 모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사용하시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러면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보편성이 있는데, 시간적 의미에서 보편성은 영구성을 의미하죠.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어느 날도 교회가 그쳐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성이 있고, 모든 인류 가운데라니까 인간의 계층과 민족과 어떤 차별성 때문에 소외되는 이가 없고, 그 다음에 공간적 개념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택하신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보편성이에요. 그런데 모든 곳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곳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교회가 됨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는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역사의 끝날까지 보게 되어지면 모든 인류가 어느 시대에 속한 사람이건 또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건 항상 있지요. 결과적으로는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사 시대에서 이제 주께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교회를 불러 모아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실 때에, 이렇게 보실 때에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는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이건 또는 어떤 지역이건 모든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어느 시대를 잘라 보게 되면 이 지역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어 이 지역에는 복음이 없을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마지막 때 보면 어느 지역이든 이때는 이 지역에 복음이 왕성하고 오히려 이 지역에 복음이 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지역에, 모든 인간에게, 모든 시대에 있어요. 모든 인간이라는 것은 전 인류가 아니라 어느 왕이건, 거지건, 노예건, 종이건, 남자건, 여자이건, 헬라이건, 유대인이건, 모든 인간이 다 포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편성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 되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불러 세우시는가? 교회를 불러 세우시는 이유 중에 목적이 하나가 영생을 주시려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 동시에 영생을 주기 위해 선택하신 교회가 어떤 성질을 지닙니까? 그러면 참된 믿음 안에 하나가 되는 성질을 지닙니다. 이렇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영생을 주고자 하심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한 목적이죠. 그럼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응을 보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목적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직접적인 목적이 되는데, 근본적이며 직접적인 목적인 이 두 목적은 다 교회를 불러 세우시는 목적이 되어지는데, 자,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직접적인 목적이면, 그 영생을 받은 우리들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것이 이제 교회를 부르시는 목적이죠. 따라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럼 이 교회가 어떤 특징을 지니냐? 특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의 성질. 그 성질은 이제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참 믿음이 되니까, 이 참 믿음은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제 교회의 지표다. 교회가 교회인 줄 아는 특징, 그 지표, 마크죠. 마크. 교회가 교회임을 아는 마크, 그 지표를 뭐 보고 교회가 교회인 줄 알겠는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임의적 단체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임의적 단체를 아 이건 교회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일이 뭐냐? 그럼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인가를 통해야죠.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며 그리하여 그 말씀에 기초하여 참 믿음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니까, 결국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참 믿음으로 교회의 하나됨이, 통일성이, 또는 단일성, 교회의 통일성이요, 또는 교회의 단일성이요. 즉 교회의 하나됨이, 교회의 하나됨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지상에 교회가 다양한 모양과 형식을 존재하더라도 모든 교회가 하나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그것은 그 말씀과 믿음의 동질성 여부를 보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는가? 이 교파 간의 차이가 있는데, 교파 간의 차이 있는데 말씀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교파 간의 차이를 낳는 신학의 특성들을 넘어서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에 관한, 또 그걸로 인한 구원에 관한 한 기본적 진리가 성경 안에서 동의되어지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에 입각한 교회의 단일성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등등에서부터. 그래서 예컨대 이제 루터파나 침례교나 감리교가 장로교와 다르다고 해서 교회 하나됨이 해쳐지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파가 참 교회로서의 말씀의 기본적 신앙을 공유하고 있고 있으면 이제 교회로서의 단일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서의 단일성을 유지한다고 해서 보다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가 구별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더 신학적으로 잘 균형 있게 풀어냈는가.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풀어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풀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서로 차이가 생기죠. 이 차이가 있는 것만큼 교파 간에 구별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원형적인 말씀의 교훈이, 예를 들어서 성경의 원형적인 교훈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쳐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교파가 더 이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에 훨씬 더 많은 가르침을 제대로 주고 있는 것인가라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보다 더 충실하며 성경적 가르침에 보다 더잘 드러내는 신학, 그 신학은 어느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신학이 없다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각기 이 교파는 자기네 신학이 성경적 말씀을 더 충실하게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어느 교파가 제일 잘 반영하겠어요? 장로. 주저할 거 없이 대답은 뭐예요? 장로교 신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감리교나 루터교나 침례교와 같은, 또 성결교와 같은, 사실 성결교나 감리교 교인과 특히 이제 신학자나 목사와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얘기하다가 서로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은 얘기를 나눌 수 없는 어떤 한 벽이 딱 생겨요. 왜냐하면 신학은 하나의 그 시스템이거든요. 하나의 체계가 잡혔기 때문에 강론의 차이가 총론 전체를 구성하는 체계의 차이에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강론의 약간의 그 대화를 통한 접점을 자꾸 유지하려고 해도 어려운 점은 느끼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인 것과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히 하신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실 때 전적인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점과 종말에 심판하실 거라는 것, 이런 등등 모든 것에서 중요한 성경 교훈에는 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독교적 공동체로서의 외곽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다! 예, 교회다! 하고 이제 외곽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단일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보는 교회는 이렇게 이제 상이점과 차이점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단일성이 있다라는 이 단일성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는 결국은 이제 종말의 때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 나타날 완성된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죠. 천상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거기서는 단일성을 볼 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적 교회 안에서는 단일성이 영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성이 있고, 그런 다음에 동시에 보편적인 교회, 가견계, 눈에 보이는 그러나 흩어져 있어서 어디나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다 볼 수 없는 교회.
그렇죠.
그러나 보편적인 교회죠. 이 보편적인 가견 교회들 안에도 역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단일체적 통일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단일성과 이 교회에 하나 되면 결국은 머리가 그리스도라라는 측면에서 입증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한 성령께서 역사하여 한 믿음을 주신다는 측면에서의 단일성 측면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단일성 측면에서 배제되어야 되고 거부되어야 되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교황을 머리로 하는 가시적인 조직체로서의 단일성이에요. 이게 천주교회는 천주교 안에 교파가 많아요. 천주교회 안에 같은 천주교지만 도미니칸 오더냐, 프란시스칸 오더냐, 또 어거스틴 오더냐, 또는 시스테리안이냐, 이렇게 등등 이렇게 몇 가지 그 자신들 안에도 다양한 교파가 있어요. 기도원파가 있고, 또 이렇게 학문적인 성향이 다른 파들이 있고, 이 파들이 교황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조직체, 외형적 조직체의 통일성을 동의하기 때문에 한 교회 기구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신교는 교회의 통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되 말씀에 입각하여 한 믿음에 서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되어지니까 신학적 차이가 어떻게 해요? 외형적으로 몸을 나누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단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다음에 이 교회는 누가 속하는가 할 때, 누가 속하는가 할 때 선택하신이란 말이 있어요. 선택. 교회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교회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러나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받은 자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받은 자도 있지만 자신이 믿음이 없이 임의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와 앉아있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이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의 비유에 나와 있는 것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속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교회는 선택받은 자들이 있고 그 외에 위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그 신앙이 없는 자들이 같이 있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는 결국 이제 우리가 지상에서 보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이걸 가견교회라 그래요. 가견교회. 가견교회라. 눈에 보이는 교회라.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엄밀하게 구분 지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선택받은 자만 볼 수 있는 교회. 이거는 이제 우리 눈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가견 교회라 그러죠. 불가견 교회라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섞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지상교회 가견교회는 특징이 있죠. 특징이 뭐냐면 이 땅에서 계속적인 싸움을 해나가요. 이 불가견교회는 선택받은 영원전에 선택받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제 승리한 교회라 그래요. 이미 승리를 누린 교회예요. 승리한 교회인데 반해서 이 땅에서 섞여 있는 교회는 이건 전투하는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예요. 싸움의 대상은 누굴까요? 죄와 싸움이죠. 그리고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이죠. 사단과의 싸움이죠. 이 가견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면 이제 개교회라, 지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교회로 존재해요. 이 가견교회가 보편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보편적인 가견교회가 있는데 이 개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개교회 안에서 우리는 보편 가견교회의 구성의 회원으로서 이 개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선택하신 교회다. 선택이 기초가 되어지고 참된 믿음 하나가 되도록 그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게 말씀과 성신으로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 도구가 뭡니까? 그럼 말씀과 성신이에요. 이 말씀과 성신은 불러 모으고라고 했죠. 불러 모으고를 부른다라는 말에 기초해서 교회가 부르심을 받아 나온 공동체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런 말을 쓰는데 불러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세요. 세상으로부터 어둠이죠. 어둠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러 나오는데 이 불러내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 어떤 식으로 불러내시냐 그 말이에요. 불러내시는 그 방식이 하나님께서 수단을 사용하시는데 그 수단이 뭐냐면 첫째는 말씀이요. 말씀은 복음이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죠. 복음을 듣게 하셔서 불러내시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불러내세요. 이 말씀으로 불러내는 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 그러고 외적 부르심이라 그러고 성령으로 부르신 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믿지는 않죠. 복음을 다 듣는 모든 사람이 믿지 않고 오직 그 중에 일부가 믿으면 그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해요? 성령의 역사에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왜 복음을 듣고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왜 믿지 않을까 했을 때 믿지 않게 되는 이유는 믿게 된 이유를 알게 됨으로 설명되어지는데 결국 왜 복음을 들었을 때 믿는가? 그럼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 성령께서 부르심을 우리를 선택하여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시는 일을 유효적으로 실행하시는 거예요. 유효적으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면 말씀을 들어도 아멘하고 순종하여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회개와 믿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은 보편적으로 듣게 하시죠. 가리지 않고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듣게 하시는데, 근데 성령께서 유효적으로 회개하고 믿게 하시는 일은 어때요? 보편적으로 다 듣게 한 자를 불러내신 게 아니니까 거기는 제한성이 있죠. 거긴 제한성이 있고 여긴 특수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왜 보편적으로 전하신 말씀이 성령에서는 이렇게 유효적으로 회개하고 믿음의 길이라는 중생의 역사가 왜 일부에게만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그렇다. 그 설명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는 말씀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불러내신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을 때,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참교회는 오직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중생케 불러내신 자들만이 하나님의 참교회로 구성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기 위하여 먼저 보편적으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닐지라도 복음을 같이 듣게 하시는 외적인 부르심의 과정을 통하여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는 없지만 말씀을 외적으로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교회가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떻게 돼요? 외적으로는 말씀이 계속 선포돼, 설교할 때다 들으니까. 외적으로는 계속 말씀이 선포되어지만, 그 중에서 성령의 중생케 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고, 그 은혜는 받지 못한 채 말씀만 듣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좀 갑갑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자꾸 옆 사람 쳐다보게 되고, 이 사람은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내적 부르심까지 받은 사람인가, 응? 어디까지 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이런 설명을 왜 하냐면 성경의 말씀에 입각하면은 결국 저렇게 역사가 되는데 저 말이 그럼 나는 혹시 내가 내 신앙의 태도가 영 미적지근하니까 나는 혹시 그럼 중생의 은혜를 충분하게 받지 못했고 안 받은 거 아닌가 불안하거나 다른 사람 보고 의심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약속의 말씀. 이 말씀 안에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약속.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적으로 선택한 자를 중생하시는 이 역사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건 비밀한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만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밀한 거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다만 이 비밀한 것에 대한 뭐만 알아요, 우리는? 열매나 증거가 있으면, 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는 알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 열매나 증거란 것이 항상 뚜렷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성품이 있으니까. 예성품이 있으니까 열매나 증거가 항상 뚜렷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있다 없다를 보고 내가 중생자인가 구원받은 자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외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이 믿고 반응하냐에서 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뭐예요? 누구든지 뭐라고 그러셨죠? 얘기 내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셨죠? 이 약속의 말씀을 진실이 붙들면 그 붙드는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신 분이야.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순서가 어떻게 돼요? 내가 믿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회개하고 믿고 보면 알아요. 내가 믿고 회개한 것이 뭐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 일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어져요. 자기 안에 도무지 지울 수 없는 부패한 심령이 얼마나 그득한가를 확인해 가면서 이 경험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유효적 사역이 선택한 자만 되었는데 혹시 누구는 선택받고 안 받는가에 대한, 이것 때문에 나는 혹시 유기된 것이 아닌가, 선택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을 쓸데없이 갖지 말고 오직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수단에 신실히 진실되게 머물러 있으며 힘써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바대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니 그 구원을 받아 누려 자신이 깨달음이 있을 때, 은혜의 체험이 있을 때 비로소 이 모든 일이 성령께서 내게 하시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예정론은 분명한데, 이 선택은 분명한데, 이것 때문에 쓸데없는 호기심에 이렇게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라.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한 교훈이고요. 근데 그의 말씀과 성신을 부르시는데,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구원으로 자기 선택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말씀이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그 자체로 이미 자신이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인 자임을 드러내주는 게 되어버려요. 드러내주는 게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교회와 교회 속하지 않은 자를 자꾸 말씀을 전파하심으로 구별해 나가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 지금 이 교회 살아있는 지체이며, 이 지체이며란 말은 나는 교회의 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살아있는 교회의 지체이며라는 말씀 속에 나 혼자 하나님과 사귀어 교통해가고 구원받는 이런 식의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즉 개인주의적 구원은 없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개인주의적 구원은 없어요. 자, 구원은 내 믿음 갖고 집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부부도 다 각각 자기 믿음과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은 각각 자기 믿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건 맞는지만 그 말이 나 홀로 구원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개인주의적 구원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로 하는 교회의 한 회원으로 붙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여기에 가입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하신 구원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해요. 선택된 하나님이 작정 안에 선택된 교회 무리가 있어. 이 교회의 회원 가운데 누구가 들어올 것인가를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항상 우리 염두에 둔 것은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한 교회로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가 피곤하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잘한다. 어느 정도 연약한 상황 속에서 일정 기간을 그것이 허락이 돼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다 우리 시험에 들면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지속적이며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보편적 교회는 눈에 보이는 지교회를 통하여 그 안에서 구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는 지교회를 통하여 자기 실체를 드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교회 하나하나가 보편교회의 구성 요소가 되어져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눈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이 교회, 저 교회, 남포교회, 여기 주님의 교회 뭐 이런 것처럼 그 교회 속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전체 교회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교회 별도로 여기만 속할 수는 없어요. 물론 완전한 의미에서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모든 지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는 그건 없단 말인가? 있을 수 있어요. 유기적 의미에서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지교회가 아직 성립되기 이전의 교회들 있죠. 선교지나 핍박받는 교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들은 아직 이런 지교회가 눈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면 보편교회에 못 들어가 있는가?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예외적 상황들도 있어요. 예외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이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매우 소중합니다. 참 소중해요 교회가. 이제 너무 교회가 이제 상처받고 흔들리고 분열하고 이렇게 아픈 일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보편교회를 이루시고 보편교회를 통해서 훗날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교회 회원들을 다 자기 선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이걸 쓰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이 교회 외에는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을 불러 모으는 다른 기관이 없습니다. 다른 기관이 없어요. 대체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여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기관이 없다. 즉 어떤 의미에서 대책이 없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그런 교회 정치 구조에 따라 나타난 이 교회들, 그것이 소위 감독제든 무슨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감독제든 뭐 장로교제든 또는 뭐 로마 천주교 교회 정치 체제든 그 어떤 차이든 간에 로마 교회가 이제 교회인가?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자료에 내가 좀 써놓나 모르겠네요. 로마 교회가 교회인가? 써놨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어요? 페이지가 없어 제가. 맨 밑에 있네. 뒤에 있네요. 뒤에 보세요. 그 세 번째 장에 로마 교회가 참교회인가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중적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는 기독교로서의 로마 교회가 있고 하나는 교황으로서 로마 교회가 있어요. 두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천주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어느 정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천주교회는 기독교적 성격을 다소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다라고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천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을 머리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은 하나의 말씀에 참뜻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로마 교회는 천주교회는 교회로서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어느 정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구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황으로서의 조직 머리로 하는 교회론 체계 안에서는 그런 사도적 교훈과 어긋나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따라서 1, 2, 3 있어요. 1, 2, 3. 1번을 읽어보면 시작. 하나의 백성과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종교개혁 시기에 이미 중세 천년 기간 동안에 천주교회 전통 안에서는 그게 이제 유일한 기독교였으니까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 있었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천주교와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그 칼로 자르듯이 딱 구분되어 나눠질 수가 없었거든요.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자기 사는 삶의 환경과 곤강과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 사는 지역의 맹주가 영주가 천주교인이면 자기는 천주교 세력 안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영주가 선택한 신앙이 그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신앙으로 요구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천주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천주교회 안에 여전히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성례 집행, 특별히 세례와 관련하여서 그들이 캐톨릭에서 받은 세례를 개신교에서 인정하죠.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세례가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강론을 베풀기 때문에 성경을 자료로 하여 사용하기는 이상 거기도 진리가 복음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선포가 되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신성과 인성, 죽으신과 부활, 승천 등의 교리에 관해서 비록 성경에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기독교적 진리를 잘 드러내고 있는 점도 있다. 이런 측면의 긍정적 측면을 보게 되면 그건 기독교 교회라고 할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측면을 보게 되면 뭐가 돼요? 그들의 신앙 양태가 매우 미신적이며 하나님의 예배 정서가 굴절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황을 머리로 하는 교회적 체제 안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전통과 교리 안에 치중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이 성자의 유골까지 섬기는 미신적 사상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전체적인 그 캐톨릭의 영적 정서와 신앙의 양태가 복음에 참으로 반응하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위태로움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주고 있는 경건에 있어서의 참된 경건에 있어서 하나의 은혜 앞에 반응해야 될 신자의 삶의 유형에 있어서 영적 정서죠. 영적 정서가 너무 위태로운 게 많다. 그것이 더군다나 이제 교황을 머리로 하는 교회적 체제와 맞물리게 되면 결국 변질 요소가 많은 거죠. 그래서 각종 미신과 성경의 왜곡들이 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부정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참으로 위태롭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캐톨릭 신자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알아요. 대화를 나눠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의 구원에 대한 이해, 복음적 은혜가 과연 어떤가 대화를 나눠보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한계를 느끼게 되어져요. 그 한계 안에 있고 그들이 이제 성자의 성상 숭배라든가 성자의 공로에 의지한다든가 마리아의 공로에 의지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신앙 양태가 다소 미신적 속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건전한 예배 형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건전한 신앙 형태가 아니다. 따라서 건전한 신앙 형태가 아니면 껍데기 신앙인이 많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껍데기. 즉 형식적으로는 캐톨릭 신자로서의 회원권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복음의 신앙에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 신자가 많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구원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죠.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예, 잠깐 휴식한 다음에 나눈 자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성경을 열어볼까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3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 3절에서 6절까지 읽는 가운데 뭐가 눈에 싹 떠오르죠? 글자 말고 응? 36절까지 읽는 동안에 뭐가 눈에 싹 떠오르죠? 응? 교회. 교회가 눈에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이거 이상하다. 나는 교회가 떠오르는데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 말은 뭐냐면 실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뜻을 이제 번역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원래 헬라어 원문을 따지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그럼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란 말 나왔죠? 우리란 말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 나왔죠? 그 세 말이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관계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버지. 참 중요한 말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신론과 기독론적 고백을 여기서 천명해놨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의 관계는 뭐라고 되어 있죠? 주라고 되어 있죠. 주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라는 말은 구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이 관계가 쫙 드러났어요. 여기 안에서 신론과 기독론과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상관관계가 설명되나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하냐면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 모든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게 다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곧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 이 교회 안에 누가 있죠? 내가 있는 거예요. 나도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셨죠?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뭐예요?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라고 돼 있죠? 아들이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요 아들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뭐가 되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들이 되므로 내가 그 안에서 아들로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가 있게 되어져.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해 있다니까 땅에서 주는 것과 다른 거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복이 뭡니까? 그러면 땅에 속한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요 신령한 복이라도 있으니까 이 말의 의미는 죄와 관련된 대비적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복의 근거가 뭡니까? 이 복의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창세 전에 선택하신 데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적 선택이 있다. 그 선택이 우리에게 복주시는 근거가 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셨으니 이 말의 중요성은 또 뭐가 등장하냐면 뭐하고 대비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대비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 하고 대비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교회의 회원이 되어질 수 있는 어떠한 실마리도 있다 없다? 이거 없다. 어떤 기초도 여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바깥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게, 우리 바깥에서, 우리 바깥은 곧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전적인 뭘 의미하죠?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인간 편에서의 어떠한 공로나 가치나 어떤 의미도 없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미죠.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목적이 나와 사랑 안에서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자, 교회를 왜 선택하셨죠? 왜 우리를 부르셨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아니, 이미 거룩한 거 아닌가요? 이미 거룩하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고 거룩하지만 이미 의롭고 거룩한 이것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 거룩하신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받아 누리도록 하시는 누림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성화야. 성화. 교회의 성화가 나의 성화인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성화되는데 교회만 가면 내 성화가 다 깨져 이런 거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 성화되는 거예요. 내가 참 혼자서 이만큼 거룩해서 성화됐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저 왼수들 때문에 다 까먹고 돌아와 뭐 이렇게 돼. 이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죠? 만나면 시험 들죠. 만나면 시험 드는데 약간 얽혀지면서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근데 보세요. 그 앞에 거룩한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의 부르심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교회 세운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 교회가 초점을 놓치고 개개인의 신앙인이 초점을 놓치면 그건 부르심의 목적이 이미 불순종의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이미 의롭고 거룩한 자가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결하라 하고 주신 것이 목표이죠. 목적이죠. 질문을 엉성하게 하니까 대답 안 하시네. 목적이죠, 그게. 그죠? 목적이라는 얘기는 완성된 거, 이미 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가야 할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이룰 곳이에요, 이룰 곳. 이룰 곳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다, 안 하다? 안 하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완전 성화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완전 성화는 없는 거예요. 개개인이 완전 성화가 없고 또 뭐가 없어요? 교회의 완전 성화는 없어요. 그래서 저게 교회냐? 그러므로 우리 편으로 와라. 이게 참 교회지 라고 말하는 소위 이단적인 가르침에 미혹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모든 이단들은 기성교회를 다 뭐라고 표시하냐면 해골들의 집합체로 가요. 여러분 못 봤어요? 그 저 이단 선전지? 저는 어릴 때가 많이 봤는데 이게 족실 주는데 보니까 교회가 두 개가 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포스터에 이렇게 이쪽 교회가 있고 이쪽 교회가 그려져 있는데 이쪽 교회는 강단에서 누가 막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있는데 가운 안에 해골이야. 해골이고 뼈다귀만 걸친 채 가운을 걸친 채 이러고 설교하고 있고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제 그 해골들만 앉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성교회야. 기성교회. 그리고 이제 이쪽 교회는 보니까 포동 살이 저 있고 기름지고 양식이 풍성하여 아주 그 풍성한 이 무리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자기들 교회라. 이 차이가 뭐냐? 참교와 거짓. 여기는 마귀 역사에 있대. 왜냐? 얼마나 교회마다 싸우느냐, 그게. 사실 안 싸우는 교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끄덕끄덕끄덕. 사실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다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손가락질 할 때 이유 없이 손가락질 해요? 이유 있어 손가락질 해요? 이유가 되게 있지요. 아이고, 교회 말도 꺼내지만 우리 옆 동네 교회가 있는데 맨날 싸워. 맨날 싸워. 맨날 싸워.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란 동안에 내가 사는 지역마다 교회를 거쳐간 게 10개도 넘어. 하나도 온전한 교회가 없어. 그 말 맞죠. 맞죠. 온전한 교회 없죠. 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사적으로 옛날에 이제 배교 시대가 있었어요. 고유나 고신처는 이제 그 로마 황제 때 이제 핍박이 있으니까 순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순교한 사람과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순교하지 않은 자 중에서는 교육자도 있잖아요. 예컨대 이제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순교 핍박기가 지나고 다시 이제 화평기가 와요. 황제 가운데서 종교적 관용적을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배도했던 목사가 다시 이제 목회 활동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도한 사람은 회개하고 근신의 기간을 거쳐서 다시 교회로부터 새롭게 서야 한다. 보통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걸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교권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교권이란 이해관계 눈에 탁 얽히니까 상대방이 교권을 못 잡게 하기 위하여 구실을 찾을 때 뭐가 딱 걸리냐면, 옛날에 너 배도한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배도 안 했는데 이 사람에게 안수를 준 사람이 배도한 사람이면 그걸 또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배도자에게 안수 받은 자의 안수가 유효하냐, 이걸 시비를 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뭐죠, 이게 성골이라, 성골.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그 혈통 라인에 따라 안수를 받아왔고 성결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교회예요. 배도자에게 안수받은 자를 통하여 되는 교회는 거짓교회다라고 나눠버렸어요. 이게 맞는가? 이런 싸움이 있었어요. 이 싸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덕적 무음성이 교회를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이제 한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초대교회 때, 4세기, 5세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북아프리카의 아주 교회 세력이 왕성했는데, 그 중에 한 일부 세력들이 교회의 무흠성이 바로 참교회 지표라 얘기하고 보니까, 로마에 있는 기성교회가 이거는 참 타락했거든. 왜냐하면 귀족들과 어울려서 이미 교회가 국교화됐으니까, 국교화된 후에 물량적인 그 취해서 교회가 영적인 그 타락성이 심해요. 치부와 향락의 물결에 교회가 세속화의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반발한 일부의 교회 개혁의 무리가 저것을 거짓교회로 정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참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개혁의 기치는 좋았는데 기치가 어디까지 나갔냐면, 참교회 지표를 뭐에 두었다? 도덕적 성결의 무흠성에 둔 거예요. 교회 지표를 어디에 둬야 한다고 그랬죠? 말씀에 선포해 둔다고 했죠. 비록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하면 곤란해지니까 그냥 어느 교회가 비록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형편없어, 그리고 그 교회 직분자들 가만히 보니까 사는 행세가 믿음이 있는 점도 싶어 연약해요. 참 딱해요. 딱하지만 그 교회가 여전히 교회이냐는 것은 주일날 강단이 어떤가를 보고 아는 거예요. 주일날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있음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선포된 말씀대로 그들이 순전히 살지 못하는 연약성이 참 넘쳐서 안타까움이 많아도 아직은 그곳에 뭐예요? 교회로서의 유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곳에 구원받는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몽땅 들어서 도덕적 무음성이 없다 해서 거짓교회로 딱 묶어버리고 자기들의 교회가 참교회다 이렇게 해버리면, 순간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어 보이지만 잠시 후에는 뭐예요? 그게 된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람 모인 곳에 썩은 냄새 안 나는 데가 없습니다. 어디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그거는 뻔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성도라 할지라도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내가 그런데 나보다 훌륭한 교인들이 다 모여있는데 뭐 아니면 뒤집어서 나보다 못한 교인이 모여있는 게 교회인데 내가 이 정도인데 오직이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목적이 무슨 목표죠. 도달할 것이지 완전 성화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교회는 무음하지 않습니다.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런들 어떠리요 저런들 어떠리요 방종하게 죄 가운데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목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따라서 말씀으로 계속 어떻게 되죠? 의와 거룩함의 부르심을 조차 행하라 하고 계속적인 뭘 요구하죠?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치는 않으나 목표를 향해 나가는 그 성결의 운동이 있으면 건전한 교회예요. 활력 있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가 되는 거고 그것이 없으면 교회일 수는 있겠으나 뭐예요? 연약한 교회예요. 부족한 교회예요. 영적 부유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교회고 그런 거예요. 그 균형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목표를 분명히 세워요. 근데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4절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우리가 한 사람의 신자로 교회에 속한 일원으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목적을 이뤄갈 수 있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원리가 있네요. 첫째는 사랑 안에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랑 안에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으로 보이는 사랑이에요. 왜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냐면 그 위치가 헬라어적 위치가 어느 쪽을 수식하느냐에 따라의 문법적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석적으로 두 가지 면이 다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받은 바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비로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결성과 교회 교회다움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바로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화답하는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 또 있다.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다시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그걸 목표를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것이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게 이제 입양이죠. 입양.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2절에 뭐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관계로 되어졌으니 우리가 양자됨을 입었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신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다시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의 사랑하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자기 아들을 얼만큼 사랑하실까? 말할 수 없이 그렇죠? 무한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드러나죠. 그러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실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실 만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저 며느리가 이뻐요? 뭐 이뻐요? 아들 때문에 이뻐하는 거 아니에요? 사위가 이뻐도 딸 때문에 이뻐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저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상상해보면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쏟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쏟아진 사랑이에요. 그게 교회를 향한 사랑이 쏟아지면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믿으시면 이 땅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의 소망 되신 주여 그 말 한마디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이 쏟아지던 사랑이에요. 폭포 쏟아지는 사랑이죠. 도대체 하나님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일째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하시는가 생각해요. 그 사랑의 완전성이거든요. 그 사랑의 완전성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해서 막힘이 없는 완전한 투명한 사랑의 교통. 부부간에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게 사랑 못하죠 우리는. 근데 그 사랑의 그 완전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그 사랑,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쏟아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는 말 속에 나타나는 그 속에 포함된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를 향한 사랑이에요. 교회 근거라. 그래서 왜 그러셨는가? 6절 마지막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시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시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함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신 직접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3절의 신령한 복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7절 이하는 이 내용을 다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데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시라. 이게 말하면 교회의 통일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결과가 뭐냐면 천상교회요 새해와 새 땅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게 바로 통일성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뭐냐면 다 썩은 것이요 망하는 것이요 헛된 것이요 없어질 것들이고 통일되어 남는 것은 교회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됐다.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됐다는 건 뭐냐면 교회를 의미하는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업, 이 기업이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재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이 됐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소유물이 뭐냐면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원이 되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것이요. 이는 12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함에 대게 하심이요. 다시 궁극적 목적이죠.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루시는가에 대한 실현의 방법이 방편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게 뭐예요? 외적 부르심이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 다음에 뭐죠? 믿도록 하시는데 믿도록 하심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이 믿음을 가능케 하죠? 약속의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믿음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중생의 역사요 내적 소명으로서의 성령의 사역이죠. 이 둘, 즉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전파와 성령의 역사 이 둘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11절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 14절에 그것은 곧 우리가 누리는 기업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교회 속했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재산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재산이야. 그게 돼. 그러니까 한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며 우리의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셨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므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이 얻으신 것은 곧 우리를 의미해. 얻으신 것은 하나님이 얻어서 자기 거로 삼으신 것, 즉 하나님의 기업, 교회, 우리를 의미해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찬미가 몇 번 나와요? 영광의 찬미 14절, 12절의 영광의 찬송, 그 다음에 은혜를 찬송케 6절,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자나 깨나 하나님 영광,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누구라도 자기 영광을 내세우면 사꾼인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게 죄인인 거예요. 종교개혁 때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부패한 당시의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교황이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성직자를 사람들이 전부 자기 영광을 누렸다. 타락한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했느냐 안 했냐는 이 영광을 누구에 돌리냐의 차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돌리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 그게 뭐라고 있어요?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의와 거룩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흠 없고 성결케 되어진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교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 교회예요. 그게 3절부터 14절 전체 내용이 하나의 교회를 역사적으로 세워가시는 영적인 원리를 쭉 풀어주신 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이게 비밀이죠. 이 비밀은 오직 마귀도 모르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만 드러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15절 이하부터 에베소서 6장 전체까지 내용은 오직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쭉 설명하는 내용 전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구절 한 표현 새겨가며 공부해야 될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이거 공부가 기초가 흔들리면 여러분 교회 생활은 그냥 교회가 뭐야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교회 그거 받는 것밖에 영적인 진리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절에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얘기 나오고 2절의 하반 2절 2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교회가 하나됨에 대한 원리가 세우고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돌이 됐다. 그의 안에서 건물이 다 서로 연결돼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은 하나님의 처소가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죠? 교회죠. 교회를 설명하죠. 3절에 보기엔 3장 9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얘기 나잖아요.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14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18절에 지식이 넘치는 그 사랑을 알아 교회가 나아갈 내용 교회의 성질이 무엇인가를 지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장에 가게 되면 교회의 직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조직체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다 우리가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한 교회 아닌가 라고 말하면서 11절에 뭐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와 교사 이 모든 직분을 통하여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교육이 왜 있어야 하는가? 교회 말씀 선포와 왜 성도를 통한 교육이 있어야 하는가? 모든 교회 교육을 통하여 뭘 이루는 것인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게 교회의 교육적 사명의 목적을 바라준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5장에 넘어가게 되면 교인들이 어떻게 상호간의 내용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예배와 성도의 교통의 관계를 설명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15절부터 보면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할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도의 교통이 교제가 어떨 것인가 말하죠. 교회 안에 이루어질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 그 유명한 결혼 주례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얘기 나오죠.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면 동시에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어떤 것이 알 때 가정 안에서도 부부관계가 어떤 것이다 알고 가정은 곧 작은 의미에서 교회니까 그 나머지 전체로 그 6장이 나머지 개의적인 개별적 권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서 다 읽었어요. 지금 전해드린 내용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해하시고 집에 가셔서 1장부터 6장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데 읽어보세요. 아마 여러분 이게 하늘에 떠있는 그 큰 영적인 그 기쁨과 은혜의 그 깨달음 때문에 주체하지 못하는 성령의 그 취함 속에서 아마 이 성경을 읽을 거야. 여기서 1장 6장까지 내용이 얼마나 단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새록새록한지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사랑하신 그 사랑을 쏟아부어 이룬 교회의 영광이 그냥 쫙 드러날 거예요. 아까는 안 보였던 영광이 글자밖에 안 보였지만 아마 그 교회의 영광이 찬란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성, 그 더러운 죄의 속을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서 득실했던 바벨론 성의 영광이 얼마나 추한 것인가를 보게 되며 내가 무엇을 바라며 살 것인가, 내가 이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거 알면서 아마 큰 찬송으로 마치실 거예요. 오늘 꼭 읽으세요. 약속하세요? 숙제. 아, 유인물 한 10분 동안에 훑어볼 텐데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설명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1페이지 교회란 에클레시아, 불러내심, 시나고개란 것은 모인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나고개는 회중이에요. 회중, 모인, 회집, 회집, 시나고개. 그래서 이 시나고개가 여러분 시나고그, 회당, 회당, 회당을 말아요. 큐리아케, 큐리아케란 말에서 영어 곰은 키르케가 나오고 독일어 키르케가 되고 영어는 커크가 돼. 커크. 독일어에서 키르케, 영어에 커크. 그 커크가 나중에 처치가 된 거예요. 처치. 어원제 발달이. 그러면 큐리아케란 말은 뭐냐면 주께 속해 있음 그 말이에요. Belonging to the Lord. 주께 속한 것임. 예, 주께 속한 것, 모인 자들, 불러내신 자들, 그게 다 교회를 뜻하는 말들이 되어졌어요. 근데 교회란 말은 그런 의미가 된 거는 우리가 원어로 알 수 있고. 특정 개별교회 있고 보편공교회가 있어요. 보편교회가 있는데 보편교회는 승량교회는 불가경교회 눈에 보이지 않죠. 낙원에 이른 신자들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하에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전투하는 교회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전투하는 교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 지상에서 죄와 죽음 마귀와 전투하는 교회예요. 이 세상에 악에 된 세력에 대한 상처들과 전투하는 교회. 여러분이 지금 전투하고 있어요. 계속 영적으로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투하는 교회가 두 가지 나눠져요. 하나는 성도 거룩한 믿는 자의 모임으로서의 전투하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죠? 신실한 자와 비신실한 자, 참신자와 위선자가 섞여있는 교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위에는 택자의 모임이요 아래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로 섞여있는 교회. 이 두 교회가 다 있는데 우리는 아래에 있는 교회만 볼 수가 있고 위에 있는 교회는 보지 못해요. 가경교회지만 사실 불가경교회, 전투한 교회지만 불가경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봐요. 그래서 불가경교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승년교가 있고 불가견교회인데 성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택한 자의 교회가 있고 가견교회로서는 어떻게 돼? 가견교회로서는 유기체 교회인데 이건 섞여있는 교회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실제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신자의 부르심은 외적인 부르심에 따라서 말씀이 있고 내적 부르심은 성령이 있는데 택한 자는 외적인 부르심을 받고 동시에 내적인 부르심을 받아 이른 자요 위선자는 단지 외적 부르심만 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대표하는 교회는 천주교에서는 하이라키 구조, 계급 구조에 따라서 성직자만이 교회이고 성도들은 배움을 받는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지만 교회 자체는 아니에요. 성도가 아무리 모였어도 교황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요. 교황이 인정한 주교단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게 되어집니다. 그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고요. 교회 표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럴 때는 만일 하나님의 참된 선택한 백성들과의 순수한 참신자만 모인 교회라 그러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완전성 안에서 교회 표지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열매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섞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교회의 참 표지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 것인가, 성례가 적절히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악한 것을 제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결키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죠. 권징은 없을 수도 있고 성례도 교회 표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본질상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표지는 뭐죠? 말씀이에요. 교회가 부패해 있으면 권징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같이 읽어보면 교회의 필연적이며 1차적인 표지는 말씀의 순전한 선포이며 성례의 시행은 말씀의 선포에 근거한 필연성으로 필연적 정도에 있어서 말씀과 동등하지는 않다. 말씀 선포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필연성이라고 말이죠. 교회 속성 첫째, 영광스러운 탁월성. 교회의 영광을 보일 거라 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개별교회는 그 영광이 어떻게 될까요? 가리워지거나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만 줄치고 실망하지 말자. 영광의 교회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자. 영속성. 교회의 다시 읽어봐요. 시작. 교회의 영속성의 문제는 일시적으로 교회가 무너질 때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교회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가의 문제임. 교회의 존재는 그 자체로 절대적은 아니며 단지 하나님의 가정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을 뿐인. 가정적 필연성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기로 작정하셨음에 그 작정에 근거하여 필연성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교회를 연약하게 하시면 그때는 교회 세력이 약해지죠. 그렇죠? 어느 때는 교회를 없게 하실 수 있어요. 잠시 동안.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적 필연성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교회는 그 자체로 본질적 필연성이 아니고. 그러나 그 다음 읽어보면 시작. 참교회는 주어질 때까지 세상 가운데 항상 있고 교회는 흠이 있을 것이지만 파괴되거나 멸절되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교회의 역동성은 어떠한 가견적인 교회가 영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의 보편적 교회가 영속한다는 걸 뜻하는 게 되어진다. 단일성, 한 성령의 줄로 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서로 또한 연합하여, 연합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그리 머리된 그리스도와 함께 동시에 또한 서로 모든 택함을 입은 자들을 망라하는 거룩한 모임이며 신비한 몸이라는 교회의 본질에서 이 단일성이 비롯된다. 따라서 이 단일성은 장소가 하나여야 한다. 꼭 아시아 선촌 아파트, 여기 아시아 선촌 상가 A201호에 있어야 한다, 이런 거 아니고, 시간도 어떤 예식도 정치 구조도 시대도 이런 것에 국한하여 이것을 기초로 하나야 한다는 말하는 그런 우연적 단일성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말씀에 입각한 본질적 영적 단일성이 한다. 그래서 성경에 이 단일성을 몸이요 머리요 영이요 믿음이요 소망이요 세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라는 의미에서 단일성을 설명했다. 거룩성. 지금 시작. 교회 자체가 완전한 의의를 가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의가 전가됐기 때문이며, 성령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죄의 더러움에서 점진적으로 거룩해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며,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을 고백함. 아멘. 이해하시죠? 보편성 설명됐고, 무오성. 선택을 받은 자들의 지상이 있는 불가견적 교회를 할지라도 어떤 오류도 범하지 않을 정도 무호하진 않아요. 교회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무호하진 않습니다. 교회는 로마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는 무호하다고 얘기해요. 즉 교황과 교황을 함께하는 주교단은 가르치는 교회로서 교회를 세우는 교리에 있어서 무호하다고 얘기해요. 교황이 사생활에서 무호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생활에서 무호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교황이 교리에서 무호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잘못된 거라요. 완전하지는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도 그러죠? 교리에 있어서도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장로교 교리가 우리가 고백하고, 제가 공부하기로는 장로교 목사로서 고백하기를 가장 성경적으로 장로교 교리가 완전하다라고 내가 믿지만, 그러나 제가 장로 교리가 무호하다는 말은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교리적인 성편에서는 정확하게 모르나 성경에 몇 가지 비추어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리의 사고의 판단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이 불완전성이 교회의 본질 자체를 해치는 성경적 교훈의 오류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런 거예요. 사도성의 중요한 말. 사람과 장세의 사도성을 교회 표지에 삼는 로마 교회 주장은 잘못이다. 로마 교회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나요? 그 목사 안수를 이렇게 사제를 이렇게 서품하죠. 그때 베드로의 서품에 따라 베드로의 서품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안수 받은 자에 또 안수 받고 해서 실제로 A란 신부가 안수를 받았다 그러면 A를 누가 줬냐 딱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가야 한다 생각해요? 누구까지? 베드로까지 올라가야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까지 올라가기서 안 오고, 따지고 보면 사람 연결고리 따지면 이 연결고리 바깥에 있으면 뭐가 되냐면 가짜라, 이게 가짜라. 근데 저는 안수 받을 때 이 연결고리의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성을 어디로 보냐면 베드로의 사도로부터 안수의 실제 연결고리로 사도성을 봐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때에 루터가 있고 종교역자들이 이렇게 나, 루터는 여기서 안수 받은 사람이지만 칼빈이나 쯔붕이나 부처나 기타 등등 나선 바깥에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안수, 베드로부터의 안수의 예가 이게 전설이에요. 어? 그 다음에 교황이 그걸 대리했다는 것도 전설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적인 이것들을 안다면 동방교회도 여기서 바깥에 있어요. 동방교는 콘스탄티노플 교구, 안디옥 교구, 예루살렘 교구, 이렇게 다른 교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로마 교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예에 따른 사람 중에도 마귀적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배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냐면 사도성이라는 것은 이 안수의 실질적인 인간 고리가 아니고 인간 사슬 고리가 아니라 모여야 한다는 거죠. 사도적 교훈과 복음에 일치하는가가 사도성의 연결 고리지 뭐죠? 인간 사슬 고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인 연결 고리도 전설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안나스나 가야바도 쏘는 것도 뭐냐면 이게 이등 안에서 배도자나 타락한 자가 나오는 이것들은 사도성의 고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역자들이 말하는 바른 사도성이라는 것은 바른 사도성이라는 것은 뭐다? 결국은 사람과 장소의 연속성이 아니라 그 다음 둘째 주에 사도계승은 교리적 연속성을 뜻해야 한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저 천주교인과 얘기하면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럼 다 끝났네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는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선택과 부르심을 통하여 구원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교회 밖에는 교회 주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개교회들의 집합체를 넘어서요. 예컨대 유기체 교회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서 있지 않았지만 유기체적 의미에서 쪽복음을 하나 들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도됐을 때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도 선교사가 전해주기 전에 우리가 가서 먼저 갖고 왔어요. 한국교회만 유일하게 그렇게 돼요. 한국교회만.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그걸 쪽복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생긴 거예요. 선교사가 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전해져서. 그런 사람들은 이미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대한예수 장로교를 세우기 이전에 이미 뭐예요? 교회가 있었고 그들도 구원받죠. 그런 의미는 다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구원 당연히 받는 거죠. 교회 바깥에 구원이 있는가의 문제는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구원이 있는가의 그 문제예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교회 바깥에 구원이 있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구원이 있는가. 있다 없다? 너무 당연하다 이런 얘기인지 의심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두운 시대 삽니다. 어두운 시대. 제발. 요즘에 우리는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자식들이 아주 걱정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별소리가 다 나와요. 별소리가. 여러분 강원용 목사님 돌아가셨죠? 뉴스에도 나왔죠? 그분이 매우 훌륭한 분인데 복음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강원용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제자인 변선환 교수라고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아예 제가 라디오 듣다가 아주 오래전인데 깜짝 놀랐는데 선교적도 그것도 그 가서 그 자신이 믿는 종교에 충실하라 얘기하고 악한 사람을 아무것도 안 믿고 악한 사람을 다른 게 구원받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다른 종교를 잘 믿고 있는 사람을 개종시키는 게 선교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도 구원이 있으니까 개념이 달라요. 지금은 그런 시대사입니다. 전부 다 사람 중심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고 이 역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 복음적 이해해 주시는 이 진리에서 너무 떠나 있고 경멸하고 멸시해요. 그 시대 살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세대는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미 지금 뭐 상당히 물들어 있는데 지금 계신 교회 목사님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구원받는 얘기의 그 복음적 그 충실성을 이탈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꾸 눈에 띄어요. 심지어는 조용기 목사님도 동국대에 와서 강연하면서 불교 안에도 구원이 있고라는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순복음이 모든 물력과 온 힘을 다해서 그거를 이렇게 잠잠히 지어놓고 더 이상 말썽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이제 변명을 둘러대고 넘어갔는데 근데 굉장히 의심스럽죠.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는 그 불교인들을 향하여 초대받아 간 자리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어떤 했다는 차원을 사실 넘어서는 얘기, 할 얘기고 안 할 얘기가 있는 거라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 그러니까 남포계를 잘 담으시라. 아시겠죠?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이번 과에 두 문단만 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53문답에 성령에 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져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가운데서 사도신경을 주의하는 부분에, 맨 끝부분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학기 때는 연말이 될 텐데, 11월 달일 거예요. 성도의 교통, 죄사함.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주의 애호심의 재림과 관련된 종말에 관한 등등의 내용이 다음 학과의 내용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5주에 걸쳐서 열심을 내어 참석한 주의 백성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신앙의 열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심령에 복주서 불러내신 줄 아오니,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받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교회의 영광을 오늘 배운 것처럼 예배소서를 묵상하면서 깊이 깨달아 우리가 그 가운데 속하게 된 자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좀 놀라운 것인가를 잘 아는 그런 은혜 충만함이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